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마지막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그 선포하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죄짐에 묶여 있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박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며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 24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위선을 척결하는 것이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문제가 이거라고 하나하나 짚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을 부리고 또 탐욕을 부리며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동안의 그 삶이 모든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한다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또다시 1년 동안 다시 한번 내가 걸음을 주고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를 보살피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참고 참고 참으시는 그와 같은 그 인내에 대해서 직접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그런 영에 걸려서, 그 속박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이 굽어진 한 여인을 고치는 그런 사건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그 영에 사로잡힌 그 여인을 고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안식을 주셨는데도 전형적인 위선자 간 사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위선자는 그냥 별거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회당의 치리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 위선자여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위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일 동안 사람이 일할 그런 날이 있으니 그 6일 동안 와서 병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소든 나귀든 다 데리고 가서 풀어가지고 가서 거다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을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짐승을 살리지 않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그런 영에 걸려서 몸을 굽히지 못하고 사는 이 처절한 거, 이 여인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위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아예 직통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위선자여 하고 꾸짖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이 회당의 치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 형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자매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의 치리자를 향해서 너 위선자야 하고 책망하실 때, 내가 혹시 그러한 그 위선을 부리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선을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무리가 있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 척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겉과 속이 다르게 이렇게 행동한 거 있으면 제가 이 시간부터 고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자신의 부끄러움과 같은 그 수치가 드러나게 될때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그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무리들로 이 사람들이 둘로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도대체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이게 시작할 때 요만하게 조그만 이런 겨자씨, 이게 돼서 원래는 이게 채소로 남아야 되는데 아주 커다란 나무가 돼서 공중에 날짐승까지 다 와서 거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이 그룹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뭘 말씀하시냐,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여인이 가루서말에 몰래 가져다 숨겨놓은 그 누룩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무리에서 시작이 돼서 나중엔 점점점 이렇게 커져갖고 온 세상을 덮는 듯한 그러한 놀라운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마귀의 영향을 받아 이 누룩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패하게 될 때, 겉모습은 커다랗게 해서 무언가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정말 주님을 섬긴 사람이 몇몇 남지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세요. 이것을 유대교에다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두 사람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유대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두 사람,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12명의 족장과 그 다음에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거하는 동안에 나중에 이집트 탈출할 때 보니까 20살 이상으로 걷는 남자가 장정만 60만이 돼서 그두 명에서 시작해서 한 200만 명, 300만 명 사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늘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어떤 민족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의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국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지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시작한 이 조그만 무리가 드디어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이게 커지는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종교 체제를 형성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인원이 늘어서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요두 명으로 시작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확산이 되고, 유대교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있고 무언가 멋있게 모든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무리를 가서 가만히 보니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처음에 얼마 모이지 않는 그런 무리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서 말 그대로 거의 온 세상을 지금 복음이 덮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곳곳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런 교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 위선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실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또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위선자로 가득 찬 그런 교회는 아닌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시점에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더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강해를 하고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맨 끝부분, 재림이 이루어질 그와 같은 맨 역사의 맨 끝부분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후로 예수님께서 저 위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맨 위에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는 드디어 6개월 시간을 남겨놓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고정하셨어요. 이젠 내가 마지막으로 모든 도시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눈을 예루살렘으로 고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 가서 읽어보니까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에 한 도시에 가서 하루 이틀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면서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분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느냐.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유대교랑 이런 모든 게 화려하고 종교인들이 그냥 넘쳐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위선자들의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주님, 이렇게 모든 게 화려하고 성전이 서 있고 제사장이 있고 재물을 매일 갖다 바치고 이거 모든 거 율법 체계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구원받을 자가 그럼 매우 적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가운을 입고 뭘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 희생 예물을 드린다고 하고 유대인들 같으면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유월절에 오순절에 장막절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모여서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밖에 살던 그런 사람들도 그 시기를 기억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다 위선자라고 하니 그러면 주님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적은 겁니까? 하고 이 사람이 그냥 당연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24절에 그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거기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한 사람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단 얘기입니까? 적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많다 적다 그걸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가려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질문,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적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적다, 많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1차적으로는 근데 이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될때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적용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적용 사례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이 잔치를 하는 잔치할 때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잔치를 하면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럼 구약시대 많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도 초청을 받았고 동시에 유대인들도 각각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청을 지금 받아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지금 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이 정작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이 이제 잔치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다 됐구나 하고 문을 딱 닫으면 그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시간 초청한 그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그러면 주인이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닫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으면 그 이후에는 이미 잔치의 모든 것이 다 완비가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엔 누가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때는 이미 늦어서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잔치 풍습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 이후에 온 자들 향해 주인이 이제 대답하는 말과 그말 바로 전에 이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이르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문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 앞에서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던 왕국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이 닫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터이나 27절, 그 집주인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거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종교의식 이런 건다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너희를 보니 너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도 종교적인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희 출신, 너희의 본질을 가서 보니 너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 난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지금까지 한 모든 거 너희 좋아서 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서 종교 노릇하고 나 쫓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베풀고 다 그런 일한 거지. 희생양을 바치고 십일조 바치고 다 그건 너희가 좋아서 너희 장단에 맞춰서 너희가 춤춘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고 집주인이 명령하는 무서운 것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 초청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온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 누구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이나 지금 다니시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본적 없습니다. 이삭이 예수님 본적 없어요. 구약시대 모든 대원들 예수님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왕국에 초청에 부르심 받아 거기에 응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앉아있고, 너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직접 와서 동네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내가 직접 선포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는 거야. 무슨 일 하고 있냐? 어디 구원의 복음에 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도 거부를 하더니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 있다고 예수님이 정죄의 말씀을 퍼붓는 겁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29절 그들이는 이 유대인들의 초청 거부, 그 이후에 예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온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렇죠? 그때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원래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을 받고도 마지막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으로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로 지냈어요. 마지막인 존재예요. 근데 이 마지막인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오히려 처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아이러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열리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때 결국은 교회 시대가 열리며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첫 번째가 되고, 이 메시아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와 같은 불쌍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이후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구원의 그 문을 유대인들 향해 닫기 전에 내가 묵묵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31절에 33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으니까. 내려오면 처음 만나는 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렇죠? 갈릴리 있고, 거기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으로 가면 페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페레아는 누가 다스렸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31절에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가 어디예요? 헤롯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가 이름이 누굽니까? 헤로디아. 아, 그 헤로디아를 뭘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누가 꾸짖습니까?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누가 꾸짖어요? 침례자 요한이 꾸짖으니까 결국은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 주로 유대 지방에 모여 있단 말이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아니면 페레아 지방에 있으니 여기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헤롯이 어떻게든지 쫓아내서 자기들 지역에 들어와야 그래야 자기들의 법에 따라 산헤드린 그러한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지금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 지금 갈릴리 페레아 이 지역에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하라고 조언을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들 지역으로 불러들여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해라. 아주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왕국의 복음 내가 이 땅에 전하려고 내려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전하려고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오늘과 내일 선포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일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일정표대로 난 지금 갈릴리 아니면 페레아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런 일,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셋째 날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갈릴리와 페레아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을 내가 완전하게 끝을 내야 된다. 그 다음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또 이것을 예수님 사역, 지상 사역의 모든 것으로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묻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그 일, 그 일을 내가 완전하게 이루게 될 그와 같은 때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고는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라고 하신 일 내가 해야 되고 페레아에서 하라고 하시는 내가 지금 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막 말씀하시면서 내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헤롯이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 지금은 내가 갈릴리의 페레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정표에 따라 내가 헤롯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마시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여행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자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너희를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대해서 너희가 그 초대에 응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바랬느냐.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온 사람들만 가지고 왕국의 잔치를 베풀고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닫는데 그럼 언제 다시 문이 열리느냐? 3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 집은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도 하고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됐다는 겁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왕국잔치에 이 유대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과 이 메시아의 것 같은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것, 구원 초청에 응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이 문이 닫히면서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서 드디어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유대인들이 7년 환란기 끝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는 그리고는 처음에 왔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인정하고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문이 닫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사역의 대상이던 그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초림이 이제 끝이 나면서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예수님 말씀에 따라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기고 좋아하고 바라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섬기던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훼파해서 지금 남아있는 조그만 성벽이 하나 남아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남고는 완전히 다 예루살렘을 훼파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약 900명의 열심당원들이 남아서 어디로 옮겨갔냐. 저 사해 저쪽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가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살려보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AD 73년에 그 900명이 하나씩 다 자결하면서 맨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온 세상에 방황하고 유랑하는 그런 무리로 전락하고 만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있는 그대로 1차적인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말씀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미약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화려한 그런 종교체제를 갖추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다 위선자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밖으로는 화려한데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오순절 다락방에 몇 명이 모입니까? 그래 120명 모인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에 직접 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겨우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에 그 순응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120명뿐이 안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정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해하시겠죠? 저 형제 구원받아야 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걸 다 초점을 좀 이렇게 두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야만 구원받는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 성경 말씀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애를 쓰고 그렇죠 수고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지금 2장 8절 9절 말씀은 뭘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지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종교 행위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누가복음 13장 지금 24절에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고, 그래서 정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지옥 불 속에서 사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결정해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애를 쓰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정말 내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며 수고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내 잠만 자고 뭐 하는데 구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찾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찾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찾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탐구도 안 하고 애를 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그냥 주세요? 여기 나오는 애를 쓴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8월 달인가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려요. 그 리우 올림픽에 가려고 지금 선수들이 피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림픽 출전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는 거기서 또 싸워갖고 그래야 맨 마중에 뭐 메달을 하나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하고 구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하고 구원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아, 그 금덩어리 뭐 하나 타고 온 거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는 게 무언가를 정말 정말 땀을 흘려가며 정말 애를 쓰며 뭐가 구원인가를 탐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한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일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탐구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그 문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며 그저 그냥 누워 있으면 뭐든지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논쟁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로와 진노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좁은 문이냐?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구원받는 길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입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분 외에는 입구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입구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길이 좁은 거예요. 문이 좁은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온 천하 인간 중에 사람을 구원시킬 만한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거고 그 문이 좁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물구나무서기 열을 해라. 그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겁니다. 물구나무서기 열을. 그거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금식기도 40일 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아주 쉬운 거 얘기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요. 왜 그래요? 이게 길이 문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라 그러면 나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50억 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낼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수가 있어도 50억 마련하려고 애를 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통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다 고개를 설레설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 왜 그러냐? 사람들 마음속엔 종교심이 있어요. 아, 이거 구원 나도 좀 일조를 해야지. 어떻게 이걸 공짜로 받나?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내 방법대로 내게 나오기 위해서 그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개 뻣뻣이 들고 나도 할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나온 날이 내 생에 한번 있었는가?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생에 한번 내가 어느 날인지 그건 날짜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초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실 때그 날이, 그 순간이 한번 내 생에 있었는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날이 있었는가를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셋째,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글쎄 길도 좁아요.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있는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도 좁고 길도 좁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길도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 전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한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다잘 된다. 사고가 안 난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만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좁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도 그 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자, 길이 좁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쉬운 말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길이 좁다고 하는 거는 세상 방식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는 세상 방식대로 넓게 살면 예수님 표현대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한번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교회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말하고 저기 동창회 가서 얘기할 때 말이 같은가 한번 보시라고. 내 말이 똑같은가. 그거 술 먹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가서 술 먹는 얘기하고, 그렇죠. 음담 패설한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하면 거기 가서 얘기하고 교회 와서는 경건한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단지 하나 말만 이야기한 거예요. 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언행심사 이런 모든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노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거 하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모습이 어떤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인가. 제가 여기 미국에서 다 공부학으로 들어와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옛날에 다니던 정말 교회,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교회, 아, 거기 사람들이 막년회를 한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그러니까 막년회 자리에 갔습니다. 아, 갔더니 권사가 뭐고 다 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맡은 게 뭐예요?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 뭐 아이들 가르치는 부장인데 지금 술을 마시고. 아, 그러니 제가, 그래, 제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거 하는 사람들만 이게 모이는 건데, 그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들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고,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고 할 때는 형, 누나 다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서 보니까, 뭐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노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는 초등 부장님 뭐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도 좁고 들어간 이후에 길도 좁은 거예요. 길도 좁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랑침례교회 이 어려운 길을 지금 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모두에게. 여러분 34절 한번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내가 지금까지 기회를 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지 않았냐. 모두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죽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 가까운 그런 사람이 죽는 일을 통해서, 자식이 죽는 일을 통해서, 교통사고든지 이런 사고가 나는 일을 통해서, 직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계시해 주려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의 구약과 달리 온 세상의 복음이 빨리 선포가 돼서 누구든지 듣고자만 하면 전도지도 있고 복음 책자도 있고 수많은 책들이 지금 널려 있고 유튜브에 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그런 설교가 지금 널려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문이 닫히는 때는 죽는 때예요. 1차적으로 죽는 때가 오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는 때예요. 이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섯째, 거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초림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끝에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한 번이 몇 번이었냐 도대체.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까지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 목사들의 설교, 성경 말씀, 주변에 있는 그런 배우자나 친구들의 그와 같은 권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길이, 이게 열려있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만 원을 지금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다 준비해서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수표를 아들에게 내어놓는 거, 이거 100만 원 가져라. 아들이 고개를 설레서 자는 절대 안 갖겠습니다 하면 그게 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도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모든 고통을 내려다보시고 단번 속죄를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도록 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처단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지옥 정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과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만 믿고 납작 엎드려져서 내 은혜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구원이 거저 내게 주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구원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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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다. 그럼 그 이후에 뭐만 남아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만 남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가서 보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믿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구원은 전체를 다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100%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시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르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시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구원받는다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어떻게 돼요? 그럼 지옥불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런 선택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요만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주어지면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 나고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더니 주님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요? 노력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심지어 저 히말라야 이런 산에 거기 가서 구원을 얻겠다고 노력하는 구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뭐만 요구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뭔가를 탐구하고 찾아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열렸지만 이게 문이 닫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영접한 그런 날이 내 생에 한 번 있었는가, 최소한 일단 구원 받아야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사람의 출생과 성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출생하려고 노력하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수태가 되면 수태하는 과정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팍 하고 나옵니다. 그럼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도 출생하는 날이 하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생하는 날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